오늘 예배 시리즈가 보니까 15번째입니다. 벌써 14번, 14시간을 우리가 드려서 어떻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거를 심도 있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했던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말을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대상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설교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활동에 대한 올바른 영적인 반응이지 그 활동 자체가 아니다. 이거를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는 그 절차들을 따르고 시간을 보내고 예배당을 떠나는 것은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드렸다고 본인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예배 순서 속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러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흠모하는 그런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속에서 생겨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마음의 행위가,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해야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예배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순서에 따라 시간만 보내고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오늘 이게 심각한 그런 말입니다. 너무나 다수의 사람들이 그저 한 시간 예배 참석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순서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게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의미의 예배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예배 드릴 때 생겨야, 그래야 그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의 의미 가운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조건과 특징,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후에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전에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오후에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요한복음 4장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라고 한 이런 그 지역에 수가성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대언자, 모세가 말했던 그 대언자,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19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생님이요,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닫자마자 나오는 반응이 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경배해야만 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죄인인 걸 깨닫고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 그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한 그 순간에 나온 그 말이 뭐냐,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나와야 될 반응이 뭐냐,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 이제 물은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고 있다. 그 여인이 알고 있는 예배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 그거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 하나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리심 산에서 자기 조상들 때부터 내려오던 그와 같은 예배,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 두 가지 방법대로 예배하는 이 모든 때는 이미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무지 가운데서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지식이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포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지식이 없으니까 예배 형태가 열광적인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뒤로 쓰러지고 그냥 계속 찬양만 30분, 40분 하고 귀를 찢는 그와 같은 전자악기로 사람을 정말 어떤 황홀경, 무아지경 속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예배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무언가 감정을 조장해갖고 그래서 뜨거워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을 조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뜨겁게 뭘 만들어갖고 여기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형식의 예배.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무슨 성령 집회다, 무슨 뭐 기도원이다 뭐다 해서 하는 그거 한번 다 가서 보시면 그 안에 진리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뜨겁게만 하는 거예요. 뭘 뜨겁게만 반복해서 찬송하고 이러한 예배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 왜?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진리가 그 안에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 이들에게는 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가서 보시면 바리새인들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금식하거나 이 모든 일들이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 예배할 때 그 안에 진정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냐, 위선자라고 불렀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훌륭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내부는 죽은 자의 뼈로 가득한 회출한 무덤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같이 잘 대언하였도다. 그가 기록하되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구약 성경 진리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헛되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마태복음 23장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가득 있는 것 가운데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1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구원받게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사람을 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는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지옥 자식인데 그렇게 데려온 사람을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지식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진실한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거의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낭독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 표현에 따르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니까 그들의 말은 듣는데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 구약시대 대다수 유대인들이 마음속으로 원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정국가에서 살기 위해서 겉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흉내를 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그거는 지식과 진리가 없는 그냥 뜨겁게 뭐 하는 그런 열광적인 예배로서 메가더의 표현에 따르면 열광적인 이단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는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하지만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앙에 불과했다. 여러분 정통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대다수 정통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그러면 메마르고 그 안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진리는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영이 없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리심산에는 영은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예배를 망치는 두 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개혁성경은 이 성경 번역을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신령과 진정이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하게 뭐 이상하게 막 들고 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과 열정과 적극성도 중요하지만 진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펄쩍펄쩍 뛰고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진리가 기초가 되지만 그 안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하든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광적인 이단은 빛이 없고 열기만 있고 메마른 정통신앙은 열기가 없고 빛만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빛도 있고 열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얘기는 빛도 있고 열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전한 교리는 확실히 붙들고 있지만 참된 신앙의 열정을 모두 상실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메가더 목사님이 본인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그냥 타성에 젖어서 계속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뭐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지식은 있어요. 오래 다녔으니까. 열정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시간 내니까 가서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그 형태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고, 오늘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여인에게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경배해야 된다. 영,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인간의 영,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내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적절한 장소, 적절한 때, 적절한 말, 적절한 태도, 적절한 옷차림, 적절한 형식과 절차, 적절한 음악, 적절한 감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것만 있다고 해서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를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어떤 외적인 활동이 아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그 활동 있잖아요. 그 활동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두려움,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감격이 돼서 우리 가운데서 기쁨과 찬양과 영광 이런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이게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 1장 9절 가서 보면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가서 보면 내가 내 영으로 섬긴다. 여기 나오는 섬긴다고 하는 말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 섬김, 이게 뭐예요? 합당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다윗이 시편 103편 1절에 예배드린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찬송하는 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시편 51편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밧세바하고 간음을 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거기 15절, 16절,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다.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업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니까 레위기에도 번제 업무를 희생물 드리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그게 뭐냐?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다. 그러니까 가서 번제물 드리고 짐승을 잡아 죽여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를 잡아 죽여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 보이듯이 이렇게 짐승 잡아 죽이는 거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이와 같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희생물은 상한 영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런 창조사역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시편 8편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저 하늘들과 그 안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주께서 그를 마음속에 두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꼭 이렇게 뭐 시간에 이렇게 나와갖고 뭐 순서 따라서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 예,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 같은 창조 사역에, 이런 창조 세상 이런 거 모든 걸 볼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마음속에 두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상한 마음이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고 상한 영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메가더 목사님이 그 책에 보면 스테판 찬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책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 인용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테판 찬옥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628년에서 1680년까지 살은 청교도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예요. 1620에서 80년이니까 1611년 킹제임 성경이 나온 이후에 그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신학적인 묵상을 하고 신학적인 책을 쓴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스테판 찬옥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동일한 신앙 노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핵심은 뭐냐,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 강조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이 책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대해 조직적이고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한 청교도 고전이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책이 자그만지 1200쪽이에요, 여러분. 1200쪽. 얼마나 두꺼운지 상상이 가시죠? 그 1200쪽에서 스테판 찬옥이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 스스로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전지,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긍휼, 이 모든 것들을 1200페이지에 걸쳐서 여러분 그 책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책이 상세하게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기록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니라 경건한 묵상과 철저한 성경적 논리적 논증이 결합된 설교형, 이와 같은 신학 서적으로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신앙적 유익을 주는 아주 귀중한 책이다. 찾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메가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청교도 저자의 책답게 자세하게 쓰인 이 두 권의 책, 1200쪽의 이 책, 이걸 처음 읽었을 때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이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 너무 피상적인 거에 지나지 않았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두꺼운데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옥의 책에서 예배와 관련돼서 그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인용하느냐?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대에 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대에 나와서 극 연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 배우라 그러잖아요. 배우의 경우 실제 그 사람이 아니면서도 한 배역을 맡아 진짜처럼 연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위선자, 연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배우는 위선자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예, 속은 음흉한데도 여기서는 진실하게 좋은 사람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진짜 좋은 사람이 돼 나와서 어떨 땐 악역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진실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스테판 찬옥의 이야기.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런데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100시간, 1000시간 죽을 때까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이게 스테판 찬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는 찬양은 절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은 이런 세상에서, 불완전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그런 존재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큼의 그런 완전한 예배가 이 땅에서 될 수가 없다는 것,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예.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의 몸이 다 변화가 돼서 그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완전한 것 같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렇게 했을 때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위에서 보신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세 가지 요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참된 예배로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우리 영과 성령님이 교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과 그리고 성령님이 교통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 마음에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셔야, 그래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십니다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예배의 기초, 영어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기초는 뭐냐?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적으로 예배드리는 흉내 낼 수 있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석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 놓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 구원받아서,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일, 그 일이 있은 이후에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반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맥아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배드리기가 힘들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른 거 할 때는 다 괜찮은데 예배 시간에만 들어오면 도저히 예배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기반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한나를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썼냐, 교회에 있는 것이 지루하다면, 또 교회에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러면 성령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나가서 그냥 막 놀고 그렇게 하고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뭐가 빠진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예배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고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예배를 가지고 본인 자신이 판단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집중이 될 때 하나님을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흘러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묵상이라고 이야기한다. 주의 율법을 묵상,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묵상, 영어로 메디테이션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메디테이션이란 말 자체가 지금 잘못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요가, 명상 뭐 이런 데 가서 그건 명상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 신비주의자들 또 불교 이런 데서 하는 그 명상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상, 초월 명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묵상은 여러분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을 하는데 정신을 빼놓고 하면 그 묵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묵상은 그 말씀에 초점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를 그거를 묵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아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시대 21세기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일 하는 게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왜 그러냐, 옛날엔 묵상이 어느 정도 쉬웠어요. 텔레비전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들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어느 면에서 좀 쉬웠는데 지금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책도 수만 가지,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수십억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있고 뭐 할 게 그렇게 많다 보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 정말 우리 교회 목요일에 모이는 자매 모임이 참 유익한 그런 모임입니다. 그 모임은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챕터씩 읽고 와서 그 안에서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서로의 그런 읽고 그러면 느꼈던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깊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모임이든 여러분 무슨 모임을 갖게 되면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도 그렇고 책을 읽고 와서 그리고 그 묵상한 말을 나누는 이와 같은 모임을 하게 될 때 그 모임이 모두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통찰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거다. 발견하려면 어떻게 돼? 깊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세히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걸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가 이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것저것으로 여러 개로 분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 분산된 상태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순간에도 오만 가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여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오만 가지로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영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와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다. 시편 86편 11절. 제가 참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분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 성경 안에 그런 많은 말씀들 이거를 그 가운데서 딱 필요한 말씀들만 딱 찾아갖고 우리에게 주잖아요. 86편 11절 다윗이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니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두려워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가 꼭 여기 자리에만 있는 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 이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행위다. 그게 되려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분산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57편 7절에도 다윗이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 노래하고 찬양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확고하게 확정이 돼서 여기저기로 분산이 되지 않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그것이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삶의 예배든 아니면 이런 공적인 그런 예배든 죄들에 대한 용서 그 용서에 대한 우리 회개, 자백 이와 같은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가 어떻게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는 게 그게 예배인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죄인데 죄를 마음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시편 24편 3절에 4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여기 선다, 산에 오른다 이게 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표현인데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며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가 거기 설 수 있다. 예배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죄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요 착각이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해야 될 그런 죄가 분명히 우리 양심이 그거를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옆에 바로 가까이 계신다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아직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그런 죄들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고 메가더 목사님이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는 약점, 결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탐조등을 이렇게 켜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그래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시편 가서 보니까 139편 23절에서 24절에 이것도 역시 이제 다윗이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선한 양심, 투명한 양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 양심, 그런 양심을 유지해야만 그래 어떻게 하나님께 정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거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장애물이 뭐냐, 하여튼 메가더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일단 그건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인 거예요. 자, 지금도 얘기하는 건 메가더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궁극적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중요한 장애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집중을 방해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만 가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핑계될 수 있지만 우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정말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무슨 교제 모임, 활동, 이런 걸 위해서는 다 시간을 내지 않느냐. 그렇죠?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늘어놓는 사람의 진짜 문제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즉 너무 게으르고 방정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거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데 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예배 드린 시간이 오면 뭐 머리가 아프다, 여러 가지 일이 뭐가 많다, 뭐 이렇게 갖고 예배 드리는 걸 옆으로 미루는 이 일, 그 일이 가장 큰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그 방해물이 누구예요?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게. 그래서 스테판 찬옥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척 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조롱하는 사람에 가깝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유익만을 구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조롱하는 사람에 가깝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만족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을 우리 아래로 두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셔야 한다는 어리석은 상상에 빠지는 거다. 우리가 더 잘 되고 내 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이거가 다 잘 돼야지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걸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우리 밑에 두는 그와 같은 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장애물이 있으면 결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내 필요와 내 유익과 내 복을 더 중요시하면 결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육신에 대해 죽기 전에는 아무도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제쳐두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몰두해야만, 그래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영으로 경배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야만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이 분산이 된 상태에서 예배 못 드려요.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그 아름다운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그걸 추구해야만, 그래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내 일을 하나님의 이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위에 두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다. 오늘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